할렐루야. 날이 많이 꾸물꾸물하죠.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요즘은 장마가 아무 때 나오고 아무 곳에 나옵니다. 그래서 대비하기도 힘들고 여러분들 가정에 또 무고한지 모르겠습니다. 집이 지방인 분들은 안부 전화 꼭 한 번씩 하시고 안부를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이제 보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2장을 마치려고 합니다. 근데 2장이 대체적으로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앞에 베드로의 설교 부분을 사실은 본문에는 생략을 했지만 오늘 내용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건드리고 들어가지 않으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베드로의 설교를 잠깐 여러분들과 함께 좀 보도록 하죠. 우리 2장 14절을 좀 볼까요? 저하고 한 절씩 교독을 하십시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뒤로 넘어가서 3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의 복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아멘. 초대교회 오순절날 나타난 이 현상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저들이 새 술에 취했구나. 술이 새로 나왔나 보다. 취해도 어떻게 저렇게 취하냐. 그러는 가운데 사도 베드로가 아니라 하면서 이제 최초의 설교를 하는 내용이죠. 설교 본문이 워낙 길기 때문에 다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이 설교 내용을 놓고 신학교에서 설교를 가르치는 설교학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설교만 연구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설교를 잘 전달하고 좋은 내용으로 어떻게 논리적으로 틀을 짜는가 이것을 공부해서 이제 이렇게 목회 현장에 저처럼 배출되는 후학들을 위해서 가르치는 설교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한 번은 이 성경에 나타난 몇몇 설교를 집대성해가지고 평가를 좀 한 겁니다. 설교학적으로 이 설교는 어떻게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이분 설교는 어떻게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이런 평가를 한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는 설교학 교수들의 평가에 의하면 어느 정도 평가가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몇 점쯤? A, B, C, D, E로 치자면 몇 점쯤 평가가 나왔을 것 같아요? C? 너무 박하네요. 아주 낙제 점수가 나왔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는 설교학적 관점에서는 거의 논리력, 설득력, 감화력 다 떨어진다라는 평가가 나왔어요. 근데 뜻밖에도 탑클래스의 평가를 받은 분이 계세요. 누군지 아세요? 스데반입니다. 이 두 분의 직책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는 사도예요. 제자예요.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어요. 근데 스데반은 집사예요. 우리식 표현대로 하면 평신도예요. 이제 사도행전 7장쯤 가면 그분 설교를 만나겠는데 그분 설교를 쭉 읽어보면 우선 가장 탁월한 게 논리적인 설득력입니다. 그리고 성경신학적 관점이 굉장히 탄탄해요. 놀라울 정도의 구속력을 갖고 있어요. 자,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베드로의 이 직선적이고 투박하고 막 집어 던지는 식의 설교. 막 인정사정 보지도 않고 친절하지도 않고 그런 설교를 듣고는 하루에 남자 수만 3,000명 이상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스데반 설교를 듣고는 몇 명이 돌아왔나요? 돌아오기는 커녕 그 청중들에 의해서 돌맞아 죽었어요. 최초의 석사. 너무 진지하게 듣는 것 같아서 좀 분위기를 한번 흔들어 본 겁니다. 이게 뭘까요? 자, 여기에서 이 성경 기자가 사실은 말하고 싶은 초점이 있습니다. 설교는 인간의 설득력, 감화력, 논리력의 그 결과가 있지 않습니다. 설교는 항상 두 가지 주된 관점이 있는데 첫째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청중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오해를 해요. 많이 배워야 되고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는 그 유명한 논리에 불을 붙였다는 별명을 가진 마틴 노이즈 존스 목사님 같은 분은 성경 강해자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분의 설교의 영향을 받지 않은 신학도들이 있을까, 목회자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영향력을 주었죠. 저도 그분의 로마서, 에베소서 거의 참고를 합니다. 아주 탁월하죠. 근데 그분은 궁중의사 출신이에요. 신학을 하지 않았어요. 또 오늘날 영어권에서도 그만한 설교자가 안 나오죠. 황금의 입이라고 별명을 가졌던 스폴천. 저는 학부 졸업하면서 그분의 설교를 논문으로 한번 연구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분은 침례교 목사인데 철저히 칼빈주의자예요. 그런데 그분이 신학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서재에서 놀았어요. 그게 다예요. 근데 오늘날 영어권에 아직도 스폴천을 이을 만한 설교자가 안 나온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인물들이죠. 이 베드로의 거칠고 투박하고 직선적이고 친절하지 않는 설교를 듣고는 사람들이 3,000명씩 돌아와요. 근데 스데반 설교를 듣고는 돌 던져 죽이더라고요. 그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고 감화력 있는 설교를 듣고는. 그러니까 설교라는 것은 절대 설교자의 논리력, 학력, 설득력, 전달력에 있지 않아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믿습니까? 여기 아무리 누가 서도 항상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태도 가운데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자세는 뭐냐면 오 성령님 오늘도 내 마음을 열으셔서 저 부치깽이 같은 목사의 곤고한 설교를 잘 알아듣게 지혜를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이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청중들의 반응이 어땠나 한번 볼까요? 3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앞을 보십시오.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요즘 그 설교의 위기를 이렇게 설교학자들이 진단하고 있어요. 오늘날 설교들이 거의 퍼니즘에 빠졌다. 재미주의. 그 설교자도 거의 코미디 수준이 돼야 사람들이 겨우 안 졸고 들어요. 이건 굉장히 기독교 위기입니다. 항상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의 타락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하면 강단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복음이 선명하게 전해지질 못하고 재미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스타 목사를 찾아요. 감화력 있는 목사를 찾아요. 설득력 있는 목사를 찾고 학벌 좋은 목사를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위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절대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연사는 강조하는 바 은혜 받았다는 얘기에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는 건 두 가지예요. 첫째, 오늘 설교 내 생각하고 똑같다. 나도 평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오, 예스. 맞아, 저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듣기 좋았다. 그게 은혜 받은 걸까요?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 오늘 37절에 들쑤심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이 신음 같은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일어서지 않으면 설교 헛듣고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설교자들이 어떤 유혹에 넘어가냐 하면 오늘날 이 청중들이 뭘 필요로 하느냐? 펠트 니드라 그러죠. 현장의 욕구가 뭐냐? 그래서 거기서부터 설교의 소스를 시작하고 찾아요. 망하는 거죠. 설교라는 것은, 메시지라는 것은 청중이 뭘 필요로 하느냐가 기초가 되어서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이 고통 가득한 세상에 뭘 말씀하고 싶은가? 여기서부터 설교의 필요는 시작이 돼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모든 설교가 거의가 청중의 필요는 뭐냐? 그래서 시장조사라는 이런 환장할 짓들을 해요.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만들었죠. 그 유명한 일화 가운데 절대 나는 시장조사 같은 걸 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다. 그럼 발전이 없다. 만약 그때 내가 시장조사를 했더라면 그때 이제 말을 타고 다니던 시대 아닙니까? 사람들은 더 빨리 달리는 말은 없느냐라고 요구했을 것이다. 그런데 말이 아닌 자동차를 만들어냄으로써 시대를 바꿨잖아요. 시장조사라는 것도 웃기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기업인들도 그런 머리를 쓰는데 우리 기독교가 시장성을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시장이라는 건 대중의 대세를 본다는 건데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아니, 기독교 역사를 제한할 필요도 없이 인류의 역사를 보세요. 대중과 대세가 옳았던 적이 있나? 대중은 십자가를 보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대중의 소리였어요. 바라바를 놓아주라. 여러분, 설교라는 것은 청중이 뭘 필요로 하냐로부터 출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하고 싶은가? 그래서 설교자는 청중의 편에서 아우성을 치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아우성을 치고 악을 쓰다 내려가면 돼요.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왜? 설교의 전달이 전달력에, 논리력에, 이해력이 있지 않기 때문에 철저히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이 주권에 있어요. 믿습니까? 자, 이 청중들의 반응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제 뭘 얘기하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앞을 보십시오. 원문에 보면 사실은 이 순서가 뒤집어져 있어요. 죄사함을 받았으니, 즉 구원을 받았으니 회개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 한글 번역 성경은 회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죄사함을 받으리라. 논리적으로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훨씬 우리가 이해하기가, 설득되기가 쉬워요. 회개하라 그리하면 죄사함을 받으라. 자, 우리 교단이,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신학적 입장을 개혁주의 입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드릴 테니까 한번 들으면서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여기 시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이 시체 보고 너 저 피아노 있는 데까지 뛰어갔다 오면 살려줄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너 회개하면 구원을 얻는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죽었는데 어떻게 회개를 해? 영이 죽었는데, 감각이 없는데 어떻게 회개를 해요? 사실은 뭐예요? 살려놓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살려놨으니, 구원받았으니, 죄사함을 받았으니 너 회개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누가 하느냐? 구원받은 자만 회개해요. 그러니까 회개는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의 필수적인 정서적 열매예요. 삶의 열매여야 합니다. 그리고 왜 성경을 이렇게 썼느냐? 이거를 우리는 수사적 표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되죠. 성경이라는 책은 하나님이 인간을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인간의 언어에서 쓴 책이라는 걸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오늘도 동쪽에서 해가 뜹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법이지. 오늘도 지구가 돌고 있군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누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그런데 사실은 태양이 중심이에요? 지구가 중심이에요? 이 천체를 보면 태양이 중심이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은 어떻게 해요? 오늘도 해가 동쪽에서 떠오릅니다. 이거를 우리는 수사적 표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글을 쓰도록 명령하셔서 이런 순서로 글이 써여진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용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반응으로서 눈물을 흘리고 삶이 고쳐지고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참된 회개가 아직 없다면 그분의 구원은 문제가 있거나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난 정말 회개했는가? 뼛속 깊이 십자가 앞에 부딪히는 그런 정면 승부의 회개가 있었는가?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 회개가 나와야 돼요. 왜? 살려놓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회개는 조건이 아니라니까요. 회개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38절 하반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고? 자, 앞을 보세요. 뭘 받고? 자, 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세례는 구원의 조건입니까? 세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그럼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한편 강도 어떻게 이해하실 거예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 사람, 나 이거 잠깐 풀어줄래? 얘 세례를 줘야 되는데? 그러셨나요? 그냥 바로 낙원으로 갔어요. 같이 처형당해서 세례 안 받았잖아요.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의 예식일 뿐이에요. 이런 거죠. 우리 이제 옛날 어머니 아버님들 피난 시절에 만남이 이루어지면 언제 면사포 쓰고 결혼합니까? 그냥 신고만 하고 사는 거예요. 아들 딸 낳고 손주 보면서 사는 거예요. 부부 아닙니까? 부부 아니에요? 혼인신고하면 부부가 되죠. 결혼식은 못했어요. 형편이 안 되고 어려워서. 그래서 그분들의 평생 소원이 늙어서도 면사포 한번 써보는 게, 아내에게 면사포 한번 씌워주는 게 소원 아니에요. 그래서 늦가기 결혼식들을 가끔 하죠. 예, 그겁니다. 그 결혼식 소중해요? 소중하지 않아요? 소중하죠. 결혼식은 이런 거예요. 온 천하에 내 신랑을 내 아내를 천명하고 공개하고 카밍아웃 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이분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신랑 예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천하에 공개를 하는 사건입니다. 선언하는 사건입니다. 그게 세례예요. 세례를 여러분들이 소중히 생각하시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세례를 받으세요.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예식의 순간으로 이해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세례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신랑이 남겨간 사랑의 편지 한 통이 있어요. 그 편지를 읽어가면서 신랑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겠죠. 신랑이 남기고 간 편지 한 통이 뭘까요?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전체 이야기가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 신랑이 신부인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고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어떻게 살 것이고 여기 다 있어요. 이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겨간 연서예요. 요즘은 편지들을 안 쓰죠. SNS를 다 사용하기 때문에 말도 짧아지고 또 전부 기호화되고 부호화돼서 뭔 소린지를 모르겠어요. 킥킥킥 그러는데 뭐가 웃긴다는 얘기인지. 저도 이제 그런 이제 표현을 해요. 할 수 없이. 근데 옛날엔 다 손편지를 썼단 말이죠. 말 없이 건네주고 떠나간 뭐 이런 가사가 담긴 노래들이 많았어요. 편지. 자, 훈련소에 간 아들에게, 군대 간 아들에게 첫 편지가 왔어요. 그때 마침 엄마가 운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네요. 우체부 아저씨가, 여기 창식이네 집이죠? 훈련소에서 편지 왔습니다. 그러면 빨래하던 엄마가, 거기다 그냥 두세요. 그리고 계속 빨래질할 엄마가 있어요? 얼른 장갑을 벗고 달려가서 편지를 뜯죠. 그리고는 벌써 울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아들 그 삐뚤빼뚤한 글씨만 봐도 눈물이 쏟아질 지경이에요. 그래서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데 절절히 엄마 안부, 아빠 안부, 동생 안부. 근데 건너방에서 할머님이 누구한테 편지가 왔다고? 예, 창식이한테 편지가 왔어요. 그리고 좀 내가 까막눈이니까 좀 편지 읽어라. 근데 끝까지 거의 다 내려갔는데도 할머니 안부가 없어. 그래서 이제 엄마가 또 지어가지고 막 할머님은 안녕하신지 이러고 읽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엄마를 실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이놈의 자식이 할머니 안부를 빼먹은 거라. 군대 가면 할머니 안부들 꼭 여쭈세요. 집에 개 안부까지 물으면서 말이지. 우리 그 막내 동생이 하사관으로 군에 입대를 했었는데 얘는 개 하면 미쳐요. 집에 루비라는 개가 있었는데 저는 개를 보면 일단 걷어차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나만 보면 꼬리를 딱 내려요. 그런데 편지가 왔는데 형 한 분은 한마디도 없고 집에 루비는 잘 있는지요. 그런 편지를 한번 보낸 적이 있어요. 자, 사랑하는 이로부터 편지가 오면 그거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죠. 외우다시피 읽어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여러분 성경책 너덜너덜합니까? 헤어졌습니까? 요즘 후탁교인들이 많이 생긴다 그러죠? 일주일 내내 성경책 선반이나 컴퓨터 앞에 놓았다가 일주일 동안 먼지가 쌓이면 주일날 아침이 오네요. 이게 후탁교인이에요. 후탁. 그런 사람들 없어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기고 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구구절절한 사연과 장차 새살림을 시작할 아름다운 청사진과 그림들이 유업을 입을 자들에게 다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야경이 깊기 전에 새벽이 오기 전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처럼 이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송이 꿀송이보다 더단 말씀으로 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겠구나. 우리 신랑이 이런 준비를 해가지고 오겠구나. 유대 결혼식을 설명할 때 제가 설명드린 적 있죠? 정혼과 결혼 사이에 남은 1년 별거 기간 동안에 신부는 뭘 합니까? 신랑 집 가풍에 모든 살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세례받은 사람들은 그냥 단순한 세례가 아니라 이제 나는 이 신랑의 아내, 신부가 되었습니다를 천하에, 일터에서, 가정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선포하고 공개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매뉴얼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때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가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서 4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자, 앞을 보세요. 이렇게 세례받은 하나님의 돌아온 백성들이 제일 먼저 나타난 삶의 변화가 뭐냐면 호주머니의 회개예요. 존 웨슬레이가 유명한 얘기를 했죠. 호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저는 그 말을 200% 동의합니다. 정말 번 어게인한 거듭난 성도는 제일 먼저 물질관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호주머니가 바뀌게 돼 있습니다. 돈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신약성경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와요. 삭개오라는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따라서 하십시다. 청결한 자, 깨끗한 자. 아마 그 엄마 아버지는 이 아이를 낳았을 때 그런 인생을 소망하며 그런 복된 이름을 붙여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로마 식민지 지배 아래 있는 조국에 비수를 들이대는 세리로 살아요. 성경은 그를 이렇게 평가했죠. 그는 세리요, 부자였더라. 그때 세금법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의 일정한 액수를 바치면 나머지는 얼마를 징수하든 자기 몫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의가 세리들은 부자였습니다. 근데 전부 유대인을 고용하여 쓰곤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삭개오예요. 세리장입니다. 민족들에게, 동족들에게 원수 취급받았어요. 개돼지 취급받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세리는 죄인이라고 취급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마을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는 부지런히 호기심에 뽕나무 위로 올라가죠. 키가 작았어요.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는 그 인생의 컴플렉스, 또 여러 가지 부당하게 살았던 삶의 무거운 멍에를 메고 하루하루 부자로 살았는데 행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그의 욕구와 욕망과 추구는 끝나질 않았어요.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이때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나무 꼭대기에 있는 삭개오를 발견하게 돼요. 발견하자마자 첫 마디가 뭐였죠?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삭개오야, 내려와라. 자, 보세요. 왜 첫 마디가 내려오라 그랬을까요? 삭개오의 일생은 계속 남이 등 밟고 남이 싸운 거 밟고 움켜쥐고 올라가는 인생이었어요. 꼭대기로 올라가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니 그 피비린내 나는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처절하고 힘들고 고단하고 피곤했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에 평안이 없었겠어요. 이때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보자마자 첫 마디가 내려와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자, 우리 옆에 형제자매들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내려오십시오. 여러분, 내려와야 삽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창조의 질서는 아래로 흘러야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믿습니까? 은혜도 낮은 곳에 고입니다. 그걸 가장 몸소 실천하셨던 분이 누굽니까?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아래로 내려오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래로 아래로 내려갈 때 민족이 살고 인류가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이 내려가는 곳에 생명의 도화선이 불붙기 시작합니다. 고지가 아니에요. 저지대로 내려가야 돼요. 그것이 이 땅에 몸된 교회에 명하신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내려가야 돼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 삭개오에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삭개오가 처음으로 반응했던 고백이 뭐였습니까? 내가 이제까지 잘못 살았던 모든 삶을 회개합니다. 네 배나 갚겠습니다. 네 배. 그도 율법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제일 먼저 무슨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주머니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중요한 열매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물질의 변화입니다. 지금까지는 움켜쥐고 쌓고 모으고 잡아당기고 깔고 앉고 남 죽이고 이것이 사람들이 살아왔던 패턴이었다면 이제는 흩어줍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 변화를 보십시다. 성경을 보세요. 4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백성들에게 뭘 받았어요? 칭송을 받았어요. 칭찬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구분 없이 칭찬을 받는 자가 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이, 뭐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지. 뭘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도 뭐라 그랬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외모 본다잖아요.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인간은 한계 때문에 외모를 보고 그 속을 평가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야 속을 직접 알 수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외형, 태도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서 외모는 생겨먹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칭찬을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46절을 보시면 이런 대목이 있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어디에서 떡을 떼며. 성전에 모였던 감격과 은혜와 기쁨이 어디까지 확장되고 있어요? 집으로까지 확장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선교적 제자로의 전환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하도 집에 가서 못 데리고니까 사모님이 여보 이러지 말고 입을 싸가지고 강대상으로 갑시다. 당신 강대상에서는 천사의 말을 하는데 왜 집에만 오면 이렇게 애들을 잡냐고. 절대 우리 집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네? 이런 패턴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서는 다 기쁨을 가장할 수 있고 그런 척 표정을 꾸밀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 다 천군 천사인데 집에만 들어가면 거의 사탄 수준으로 애들에게 아픔을 주고 아내에게 아픔을 주고 하는 사람들, 가장들 얼마나 많아요.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순종의 현장이 어디로 제시되었다고요? 가정.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첫 번째 순종의 현장이 가정이란 말이에요. 성전에서 가정으로 이 모임과 기쁨과 은혜가 지금 흘러가고 있고 확장되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렸다면 이 예배의 감격과 들은 말씀이 일토록 가정으로 어떻게 돼야 됩니까? 확장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칭찬이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백부장이 나와요. 로마 군대의 꽃이죠. 우리 군대 편제로 얘기하자면 중대장 이상의 계급인데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로마 장교의 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장교를 보고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극찬을 했어요. 칭찬을 했어요. 근데 그 칭찬 뒤에는 사람의 칭찬이 있었어요. 그 백부장 집에 종이 하나 있었는데 종은 그 당시 물건이 물건. 그 뭐 하나 주고 나가도 누구 하나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그런 문화요, 사회적 배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어가는 종을 백부장이 데리고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옵니다. 근데 그 원문에 보면 내 아이가 죽게 되었나이다. 예? 이 백부장은 벌써 구원받은 자로서의 첫 번째 열매 중에 하나가 생명에 대해서 관점이 달랐어요. 물건으로 보지 않았어요. 인격을. 내 아이가 자녀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생명관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사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높낮이를 보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보신 예수님의 눈으로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 장로들이 이 로마 장교를 칭찬을 해요. 예수님에게 추천을 하죠. 이가 자기 재정을 들여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이분에게는 이 아이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이분의 요청을 들어주시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합니다. 이 관계로 말하자면 원수지간 아니에요. 유대장로와 로마장교는. 하나는 식민지 주둔군이에요. 주둔군. 하나는 그 백성들이고. 그런데 이 유대장로들이 이 백부장을 칭찬을 해요. 예수님도 그 칭찬을 고쳐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인물을 내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극찬을 하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칭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들은 이 주변에 싸우지 마세요. 손해보세요. 그냥 주세요. 싸우면 안 됩니다. 어금니를 꽉 물고 참으세요. 여기 지금 유턴해가지고 택시 많이 쓰죠? 주일날 택시들 많이 타고 오세요. 그런데 거기서 잔돈 악착같이 받아 챙기느라고 그러지 마세요. 잔돈은 드리세요. 그분들 하루에 그 택시 하시는 분 하루에 산악금 그 지급하려면 그게 보통 고된 일이 아니더라고, 얘기를 들어보면. 이 3.1교회 기사분들이 다 아시는데 뒤에 빵빵거리지. 그런데 그거 잔돈 받겠다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제가 돈의 값어치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딱 빵빵거리면 뒤에 또 고개 돌려가지고 지금 잔돈 받고 있잖아요. 왜 이 눈을 부릅뜨고 지금 예배 오는 사람이. 그러면 되겠어요? 안 돼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어느 날 택시를 탔는데 우리 교회 반주하는 자매 아버님이 이 운전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저를 보고 하는 얘기가, 거기 담임 목사님이 오셨나 새로? 어? 그래요. 날 뒤에 앉혀놓고 이렇게 유리알처럼 투명한 세상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점점 칭송이 높아가야 돼요. 칭찬을 쌓아가는 건 수십 년 걸리지만 무너지는 건 한 방에 무너집니다. 오늘날처럼 교회가 욕을 먹고 성도로 목사로 사는 게 부끄러웠던 적이 없어요. 대형교회마다 사고 안 터지는 교회 지금 있습니까? 전부 구설수에 올라가지고 이게 뭡니까? 그래도 우리는 또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차곡차곡 선교적 제자로서 이 초대교회 순종처럼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받은 은혜와 복음의 기쁨을 저 문을 나서는 순간 거리로, 일터로, 가정으로 확장케 되는 복이 있기를,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 찬양할까요?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주가 나서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그대 주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영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님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나를 잊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새날 열어주소서.
우예 주리고
우예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우예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예 주리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예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주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평생 주님 앞에 세워질 때까지 주님의 이 사랑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까, 우리가 어떻게 살까 고민하고 통회하는 고백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남은 선교 일정 동해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제 영덕울진, 일본, 미얀마, 대만, 캄보디아, 수도권, 군성교, 농어촌 이 모든 일정에 하나님이 계속 동행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주시고 믿음을 갖게 주시고 하나님